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인데 오늘 말씀은 3절부터 8절 말씀까지만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마스크를 쓰신 여러분들은 입으로 읽지 마시고 눈으로만 읽어주시고 마음으로만 읽어주세요. 읽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같기는 눈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시고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아멘을 하셔야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네. 누구를 저버렸다고? 누가? 다니엘. 그럼 이제 누가 하나님을 저버리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도는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너무 중요한 이 명제를 두고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성도는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의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시간을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보시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성도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의 첫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4장 1절에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명령으로 주었다는 것을 명령으로 준 것 그것을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그 뜻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성도들이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아, 하기 싫은 거예요. 다시 한 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아내를 기쁘게 하라가 아니고, 사장님을 기쁘게 하라가 아니고, 아유, 우리 강아지를 기쁘게 하라가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쁘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이제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이.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4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그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의 뭐죠? 너희의 뭡니까? 이걸 성경을 계속 보셔야 돼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도,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다 하는 이 말, 성이라는 말은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인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성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이란 거룩하다는 말은 도는 때를 지은 무리를 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도,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기 있는 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미리 정해놓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세상에 있던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을 해주셨어요. 분리를 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해놓은 존재들, 이들이 바로 뭐냐? 성도라. 성도란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성도를 하기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기온이에요. 아, 이런 말, 이 헬라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기온.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어제 세상에 살았지만, 아니 지금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일하고 먹고 자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존재들이에요. 성도라. 여기 성도란 말에 중요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상태가 구별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쪽 세상에 지금 있지만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구별이 되어 있는 상태에, 거룩한 구별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망치를 들었지만 나는, 똑같이 주사 바늘을 두고 찌르지만 나는, 똑같이 손톱을 손질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구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구별된 상태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성도 거룩함이 구별된, 거룩이란 구별되고 그런 모습인데 구별된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단지 하나님이 이쪽으로 옮겨두셨지만 우리는 그때서부터 이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자꾸 달라져야 되고 점점 더 구별되어야 돼요. 점점 더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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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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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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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화하고 거룩하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다르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구약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실 때에 그들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저의 마음속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3절 4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다. 성도는 누구냐?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목숨을 잃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죽은 시체들이고 죽은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죽은 것과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목적, 세상의 가치, 세상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내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죽은 사람, 골로새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골로새서는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을 그 또 옛날 사람이 행하던 그 행실을 다 벗어버렸다. 그것이 죽었다고. 그리고는 우리는 구별되어서 새사람을 입었다고. 축하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 내가 새 사람이구나 내가 성도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옛날 행실이 아니라 새로운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을 한 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었으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롭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옛날의 유혹 그 유혹의 욕심 때문에 옛사람, 그 옛사람을 쫓아가는 것을 끝내고 의와 진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 누구냐? 옛날과 다르게 사는 사람. 옛날에 살던 옛날에는 그게 최고였는데 지금은 그게 최고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럼 직장도 다 그만둬야 되는가요? 그게 아니지. 직장이며 돈이며 사랑이며 남자친구며 강아지며 이거는 그냥 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바로 그렇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느냐? 거룩하게 살긴 살아야 하는데 지금 성령께서 우리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쓰는 이 편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바로 급해가 순도하신 것 같아요. 곧 뭐라고 돼 있죠?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보세요. 곧 음란을 버리라.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거룩성을 회복하라 거룩해져라 하는데 가장 마음에 팍 떠오르는 게 뭐냐? 음란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음란하다는 것이 음란 속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제가 보기에 그 음란이 한 500번째 정도 된다면 거룩하게 살아라 하면서 첫 번째로 곧 음란을 버리라 하면서 3절부터 6절까지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음란 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당시엔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시대에 가장 타락한 것이 성전인 것이 음란이 가장 극에 달한 것이 바로 로마예요. 이 음란이라는 말은 포르네이아, 우리가 말하는 포르노라든 포르노 그죠. 음란이 그 당시 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데가 고린도라고 하는 데하고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데예요. 물론 로마 시대에 가장 타락한 건 로마도 타락했고 그리스 이 헬라 땅도 완전히 타락했고 지금은 요새 터키 땅인 소아시아지만 거기도 완전히 타락했고 전부 다 이 타락의 소굴들인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가 첫째 둘째가고 데살로니카 첫째 둘째를 싸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그런 음란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고린도에는 어떤 도시였느냐? 고린도에는 말이죠. 근친 상관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기의 계모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와요. 그런 일이 고린도에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 이거는 뭐 고린도에 가장 많고 아주 흔한 것이에요. 근데 데살로니카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제사 제물만 드리는 거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창녀들이 신전에서 일하는 그 신전의 여인들이 창녀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갔던 사람들이 그들과 성적인 결합을 받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신을 경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서처럼 됐어요. 데살로니카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카빌이라고 하는 신을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한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몸을 합치면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세상에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성도로서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한 뭐 100년, 120년 전에는 양반님들은 첩을 한두 명 두는 것이 죄가 되질 않았어요. 첩을 뒀다 그래서 징역 5년에 뭐 이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양반들 아무도 없어요.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로마 시대는 말이죠. 결혼을 통하지 아니한 이런 성적 행위에 대해서 전부 묵인을 해요.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심하면 그걸 장려를 하는 것이 이게 이 로마 시대의 사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은 성적인 잘못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우리로 말하는 성적인 음란이라고 하는 이런 죄의식은 1도 없어요. 그것이 죄가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어나 로마를 가면 헤타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헤타이라는 뭐냐면 정부라는 단어인데 보통 잘난 사람은 지적으로 좀 통하는 여인, 예술적으로 좀 통하는 여인을 얼마든지 자기의 정부처럼 아내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정부가 로마의 관리들이나 조금 돈 좀 있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헤타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 정부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가 아니고 장려가 돼요. 자기네끼리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팔락해라는 게 있어요. 팔락해라는 건 뭐냐면 로마가 싸움을 잘하다면 그럼 전쟁을 해서 이기면 포로를 데리고 돼요. 이 포로를 촉으로 두고 하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 팔락해라는 게 그런 사람. 용어가 있어요. 노예로서 잡아온 이 사람들을 아래로 촉으로 들이는 그 사람들을 팔락해라. 그런 단어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포르네라고 하는 매춘 우리로 표현하면 창녀라는 거죠. 포르네라고 이런 뭐 헤타이, 팔라케, 포이네, 포르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서 조장이 되고 있어요. 서로 소개해주고 그걸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아주 그것이 당연하고 뭔가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사회가 로마였어요. 그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가 바로 데살로니가고 그렇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바울의 눈에 비쳤던 첫 번째 들어온 것이 음란물이었어. 그 음란물이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로마 그 당시 시절에 그 아내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내는 뭐를 하냐면 요즘 말하는 파출부 비슷해요. 집안일 하고 이 상속자 되는 아들, 적자 아들을 그냥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들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런 세대를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는 바울사도가 너희가 성도 아니냐? 너희가 이제 옛날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고 다른 사람을 사는 첫 번째 뭐냐고 그런 음란을 버려라. 이것이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돼. 너희가 뭐라고? 4절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출한 줄 알아.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그런 성적 행위가 아내를 취한 아내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하고 존귀함을 가져야 돼. 지금 그렇게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인들, 지금도 우상을 신전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 지금도 날마다 술 먹으며 파티하면서 저녁마다 엉뚱한 정부들과 놀아나는 그런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세경을 쫓지 말고 그 세력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육절에 보니까 이 일에 분수를 넘어가지고 형제 대하지 말라. 세력을 주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바울사도는 거룩함의 첫 번째 음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음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세요. 우리 성경은 3절, 4절, 5절, 6절을 이렇게 성적인 음란의 문제로 해석을 해놓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4절, 5절, 6절을 성경을 다르게 번역을 하는 것이 있어요. 즉 영어 성경을 보면 말이죠. NASB나 RSB는 이 4절 같은 경우에 우리 개역 한글 우리 성경처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NIV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통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라요, 성경 말씀.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 3절, 4절, 5절, 6절의 이 해석이 똑같이 우리는 이런 성경을 번역했는데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똑같은 단어인데도 번역을 달리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사 2000년 동안 서로 다르게 왔어요. 근데 그것이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존경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성경 번역된 이런 성경보다는 다르게 번역된 것을 저는 더 원합니다. 다르게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서 바울사도가 여기에 쓴 것이 중요한 세 가지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소위 제런드로 동명사, 분사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첫째 뭐냐면 3절에 음란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음란을 버리라는 거룩함을 사는 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음란을 버려라. 이건 3절은 이쪽 사람이나 이쪽 사람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쪽 음란이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어거스틴, 칼빈은 거꾸로 이쪽을 주장해요. 근데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살짝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하기를 해달 줄 알라는 것이. 자, 여기 중요한 단어, 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스큐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내라는 이 스큐어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물론 아내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아내를 나타내는 말로, 그릇이, 이 스큐어스라는 단어는 아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만 그릇이다. 근데 베드로 3장 7절에 보면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해서 아내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그릇이라는 단어를 아내라고, 자기의 아내라고 번역을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3절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스키오스라고 아내라고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몸이라는 거예요. 몸.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어떻게 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지고 질그릇에 가지고 질그릇, 이 그릇이라는 말이 여기서 아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건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이 보배는 은혜, 구원,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 몸에 가졌다는 거죠. 또 우리가 로마서를 잘 9장 22절 23절에 보면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있는 멸망을 받아야 될 진노의 그릇과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몸으로 번역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몸으로 번역하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여기 자기 아내를 취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다스타이라고 하는 취한다는 말 그대로 정말 얻다, 획득하다, 갖다, 취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 뜻이 있는데 실제로 그 단어는 또 어떤 뜻을 하냐면 다스리다, 통제하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그런 뜻이 오히려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라는 이 말도 맞지만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다스려라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음란에 대해서 3절, 4절, 5절, 6절을 계속 말하고 있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어떤 교훈을 얘기할 때 성령께서 말할 때 몇 절에 걸쳐서 동일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같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지 마라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전부 다른 한 절씩의 이런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3절과 4절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3절은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는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스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저는 성도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존귀히 여겨야 싸구려를 함부로 자기 몸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곳이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 몸을 갖다 말이죠.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도구로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에게 하나님께는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병기라고 그것은 몸이에요. 바로 여기 똑같은 단어의 몸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사는 첫 번째가 뭐냐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응답벌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악한 것에 이용이 되도록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몸이 악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도구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몸은 존귀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몸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지 말라. 뭐냐면 그 일이 뭐냐면 정복이에요. 자신의 유혹과 정욕 때문에 그게 한계를 넘어가지고 그 정욕이 너무 지나쳐서 형제들을 해롭게 하고 형제를 속이고 형제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음란과 해석한다면은 네가 정욕이 너무 넘쳐가지고 너의 형제의 아내나 형제의 여인을 탐하지 마라 이런 말도 이것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이것은 뭐냐면 네가 모든 정말 분수에 넘치는 그런 욕심 탐욕 때문에 형제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마치 우리 십계명의 9절 9번째 10번째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것처럼 바로 너무 과도한 욕심 탐욕 때문에 형제에게 불편과 아픔을 주지 말라는 것이.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산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의 세 가지를 얘기하면 음란한 생활을 버려라. 그리고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경하게 다스려라. 그리고 세 번째, 과도한 욕심, 함심 때문에 형제와 이웃에게 불편하게 하지 말라. 그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그런 일을 그리스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7절 8절에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성도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7절에 보니까 대답을 분명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더럽게 그대로 사는 것을 부른 게 아니라 더럽게 만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되고 새롭게 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옛날 사람대로 살아라, 옛날 태도대로 살아라, 옛날 관습대로 살아라, 옛날 행실대로 그대로 살아라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버리고 거룩히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 거룩하기는 구별되기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바로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면서 8절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저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거부한다는 저버린다는 단어가 거부한다 또는 무시해버린다 이런 말. 아니 반대하고 이런 말이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18절 그렇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비록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 음란을 버려라,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경으로 다스려라, 형제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바울이지만 내가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마음이 너희들이 만약 거부하고 너희들이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나를 버리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다 바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부하는 거라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랬어.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다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앤디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고 샘에게도 주셨어요. 아, 나 성령 없는데 그러면 성도가 나 안 했는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그렇게 분명합니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없는 분 좀 들어보세요. 아, 난 방언을 못했는데요. 나는 성령 얘기만 하면 잠이 오는데요. 나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서 반드시 성도 부르셨으면 그에게 성령을 주셨다. 왜 성령을 주셨어? 그분의 거룩한 성령이란 거룩한 영이란 다른 영이란 세상에 있는 영이 아니라 다른 구별된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왜 그걸 주셨을까요? 이 거룩한 영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거룩한 영이 있어야만 우리가 다른 영을 가지고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이 주어져야만 비로소 거룩한 영을 가지고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셨다고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한다거나 나로 하여금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다르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로 가져야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요.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방언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능력을 맞춰서 병을 고쳐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다르게 살도록 주신 성령이 우리를 다르게 살지 못하게 했다면 여러분 성령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7절 8절에서 이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사람과 성도들은 아마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르게 안 산다면 결국 성령 우리가 안 받은 거로구나. 성령이 없는 거로구나. 그럼 우리는 거룩한 분이들 성도가 아니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오늘서부터 좀 손해되는데 힘든데요, 어떻게 다르게 살아요, 세상에 살면서. 그럼 내가 왜 성도가 되어야 하나요? 내가 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하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의무, 이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이에요. 이러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이 더 쉬울지 몰라요. 그들은 코로나를 겁내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다르게 살 수가 있어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라는 의식을 갖고 다르게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배요, 주님 경배요.
Hallelujah. 불변합니다.